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땐 정말로 괴롭고 슬프지만은 그 고통 중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복음의 정수, 그 진수가 대리고통, 대리고통이라는 삶에 대해서 사실 대리만족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사실 대리고통이라는 그 말은 참으로 어려운 말 같습니다. 그런데 이 대리고통,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대리고통의 삶, 그 대리고통의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말 대리고통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참으로 그런 사람이 못 되거든요. 그러나 이렇게나 할 수 있어. 제가 예전에 우리 그 안 사람이 이렇게 몸이 아프면 나는 안 아픈 거예요.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 내가 같이 그 고통을 이렇게 함께 해주지 못하는 게 마음이 아프고, 내가 형제자매들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 형제가 아파하는 만큼 내가 아프지를 않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은 좀 더 그런 실제적으로 정말 형제나 가족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그들이 당하는 그 고통에 대해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전보다는 그런 마음을 느끼기를 원하고 그런 기도가 있고, 그리고 정말 그 내가 똑같이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말 간절히 그들의 어떤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있죠. 그러나 생각을 해보면 정말 예수님이나 아니면은 사도 바울이나 믿음의 선진들이 가졌던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그들이 정말 형제자매와 이웃을 위한 그 고통, 거기에 참여함은 아직까지 저는 너무나 깊지 못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스스로 이렇게 마음에 생각할 때가 많죠.
지금 고통, 대리고통 얘기가 나오면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고통, 33년 동안 그 당하셨던 그 고통은 저희가 당한 고통은 그분이 당한 고통, 물론 십자가상에서 당하신 고통도 고통이지만 아주 어려서부터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이 죄악 세상에서 살면서 그 많은 죄들을 보면서 그 심령에 그 당하신 그 고통은요, 저도 그거를 조금 요즘에 맛을 봤거든요. 정말 괴롭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거짓말하거나 누굴 욕하거나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저 욕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제 마음에 심령에 너무너무 제 심령이 고통스럽고 영혼이 고통스러운 걸 제가 느껴봤어요. 그랬을 때 성령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다.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질 때마다 내가 그렇게 고통스럽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당하셨던 그 고통, 그리고 또 지금 성령님이 우리 각자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에서 계시잖아요. 저희가 죄를 짓고 그리고 누굴 미워하고 저희 마음에 시기 질투가 있고 그럴 때마다 그분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 그 고통을 당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저희가 죄를 참 지기 힘들어질 것 같아요. 저도 그걸 깨닫고 죄를 지기 힘들어졌어요. 그전에는 정말 무서워서, 저한테 이르러 올 고통이 무서워서 죄를 피해갔는데 그걸 깨닫고 나서, 그리고 또 저한테 그 아픔을 느껴보게 하셨고, 그리고 나서는 더 이상 내 죄로 인해서 그분이 고통당하시는 게 싫다, 이런 여기까지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게 십자가에서 당하신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 고통이 단순한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인류의 이 세상의 인류들이 지는 죄의 짐의 고통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생각할 때, 더군다나 그것이 저 혼자의 죄의 고통도 죄 영혼을 짓누를 만큼 파괴시킬 만큼 강력한 파워인데, 저 혼자가 아니라 수십억 인류의 죄의 고통을 그 가녀린 몸에서 한꺼번에 수십억 인류의 그 파괴적인 죄의 고통을 나무 아래서 담당하셨다는 것은 정말 그 고통은 우리 인간으로서 정말 상상하기 힘든
그 정죄감, 그 우리들이 그 죄짓고 당하는 그 정죄감을 한 몸에 다 받으신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입으시면서까지 희생하셨지만 결국은 그 사랑의 그 용서를 받아들일 자가 너무 적다는 것에 대한 그 고통 그리고 정말 분리될 수 없을 정도로 연합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그 분리감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그분에게서 이렇게 고개를 돌릴 때의 그 고통을 그분이 경험을 하셨고 그 고통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새 생명을 얻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은 평강의 왕, 의의 왕으로 생각하는데 사실은 고난의 왕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죠. 정말 이 땅에서의 그 삶, 성육신 하신 그 삶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그 정말 하늘의 왕께서 말구유에 태어나시고 또 마지막 그 십자가에 치욕스러운 저주의 십자가에 그 달려서 그 고난을 당하시는 그것을 생각한다면은 그 고통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통 그 죽으심을 어떻게 하든지 본받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본받아서 결국 그렇게 본받은 이유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인류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 죄 많은 우리에게 영생과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처럼 사도 바울께서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에게도 그 유익을 주기 위하여 예수님처럼 그런 유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를 부르신 것은 최종적으로 그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인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기를 원하시는 그것을 안다면은 고난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은 능히 우리가 이 세상에 당하는 고통과 고난을 견딜 수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에 세상의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그렇게 하면서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라는 말을 기억하라 나를 박해하였고 핍박하였은 즉 너희도 핍박할 거라는 그런 말씀처럼 끊임없이 주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의 왕으로 사셨기 때문에 고통의 왕으로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가신 길을 우리도 동일한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도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그리스도의 대리자로 능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이 당하신 그 내적 고통은 이 세상 인류가 자신들의 그 죄악의 흉악성을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그것에 대한 예수님의 고통이 가장 큰 고통 중에 하나였을 것 같아요. 정말 죄 가운데서 물 먹듯이 죄를 짓고 살아가면서도 그 죄 가운데 있는 그 흉악하고 악한 그 죄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속에 살다가 정말 멸망하는 그 인류를 먼 훗날의 인류까지도 내다보시면서 그분의 그 고통이 사실상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결국 그분의 그 심장이 파열이 돼서 그 죄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죠. 그런데 그 죽음으로 인해서 그분이 흘리신 그 피와 물로써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길을 사도 바울도 그 길을 사실상 따라갔지 않습니까? 많은 주님의 제자들과 그 뒤에 믿음의 후손들이 또 그 길을 쫓아갔어요.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자기의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분께서는 돌아가셨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길을 가시면서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신 생애를 우리는 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당하신 그 고난, 그 눈물, 슬픔, 고통을 함께 느끼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장에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길지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에서 29절에 보면 나와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노라.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 전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죄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바울은 정말 예수님의 그 고난에 참여하기를 원했습니다. 바울은 정말 예수님처럼 타인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으며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웠습니다. 그는 정말 헐벗고 굶주리고 파선된 위험에 있고 세 번 퇴장으로 맞고 거짓 형제의 위험과 산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파선의 위험과 그 고난 중에서도 그것은 관심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관심했었던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못다한 나머지 그 일들을 자기의 몸속에 채웠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의 관심은 항상 교회에 있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있었다고. 정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로 탄생한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큰 마음속에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소신서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의 절절한 그 교회를 향한 사랑, 특히 그 에베소에 나타난 교회에 대한 그 하나님의 경륜을 계시로 보여줬잖아요. 그거는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이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자매들, 그 형제자매들이 그 교회들이 당하는 그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우리가 정말 삼고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 온 인류의 그 죄악의 무게 때문에 심장이 파열되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온전히 죄도 없으시고 죄가 무엇인지도 모르시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그 모든 고통과 십자가의 그 고통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길을 주셨으면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자그마한 고통이나 고난 속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우리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그래서 우리에게 아무리 큰 고통과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결국 그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더 큰 위로를 우리에게 주심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고통의 그리스도인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어 봤는데요. 고통의 이유는 사단의 고소로 인해서 우리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고통은 사단의 고소로 인해서 오고, 또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육체의 가시를 제하고자 기도를 드렸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바울 사도의 유익을 위해서 결국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고통을 우리에게 남겨 주셨고, 또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그런 책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또 한 가지는 회개하지 않은 죄. 그것 때문에 고통이 오는 이유도 있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통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버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만 더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고통의 이유 외에 우리가 직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이나 또한 자연 법칙을 범한 결과로서 오는 고통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자연 법칙을 주셨고 그리스도인들도 불신자와 마찬가지로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또한 질병에 걸려서 죽기도 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고통과 이 그 핍박과 이런 환란 이런 것들은 마지막 이 시대에 다가올수록 특별히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끊임없이 다가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핍박이 없는 것. 한 20, 30년 전만 하더라도 정말 교회 간다는 것은 모든 걸 버려야 할, 직장도 심지어는 버리고 집에서 여자 같은 경우는 머리를 깎아버리고 나가지 못하게 할 어떤 그런 핍박이 이렇게 있었죠. 주님을 쫓아가려고 할 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 자체가 사실은 그런 고난과 고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이런 말씀하셨어요. 22장 28절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했던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긴 것처럼 나도 너에게 맡겨서 나중에 열두 지파를 다스리게 한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하나님의 나라를 맡긴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의의 나라, 하나님의 율법이 온전한 이 나라를 맡기기 위해서 항상 함께 핍박을 당한 자라고 그랬거든요. 항상 고통 가운데 있었던 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고통이 없이 그냥 평안하게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한 가운데 있다는 착각, 즉 사단의 기만 속에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쫓아서 산다는 것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그랬거든요. 고통을 당하라고. 복음이 가는 곳에는 항상 고통과 고난과 환란이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릴 때 사도 바울께서는 끊임없이 그런 싸움을 싸우라. 그 싸움 속에서는 막 이렇게 세상처럼 싸움이 아니라 내 자아를 죽이고 나를 버리고 나를 희생하고 우리 주님께서 하셨던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삶 자체는 고통이죠. 세상이 나에 대해 한 것처럼 내가 세상에 대하여 못 박혔다고 갈라디아서 그런 고백을 한 것처럼 바울께서 세상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못 박고 이 환란을 때 우리는 그 끊임없는 고통 속에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나가고 그것을 견디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함께 또 마지막 세대에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에게 인내, 성령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믿는 자건 믿지 않은 자건 하나님이 주신 어떤 인간에게 주신 그 자연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어겼을 때는요, 아무리 신실하게 믿는다고 해서 그 법칙에서 벗어나서 어떤 고통을 피하게 하는 특권을 안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목사님, 신실한 목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정말 하나님을 잘 따르시고 영혼들을 잘 살피시는 분인데 그분이 아침밥을 예를 들어서 매일 거르신단 말이에요. 그럼 그것으로 인해서 위장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걸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죠.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어떤 율법, 자연 법칙적인 것을 갖다가 저희가 그 범할 때 거기에 따르는 자연적인 그 고통, 그런 고통도 있다는 거죠. 그럼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을 미워하게 되면은 그 미워하게 되면 마음속에 스트레스가 있잖아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올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한테 그 율법을 주신 것은 어떤 저희를 어떤 틀 안에 가둬놓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 저희를 살리시기 위해서 저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음식으로 따진다면 뭐 정한 짐승이 있고 먹지 말아야 될 짐승이 있고 여러 가지 저희한테 주신 그런 법칙도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너희가 살고 건강하게 삶을 영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저희한테 주신 저는 선물이라고 생각해요. 그 선물을 저희가 거절하고 저희가 다른 선물을 받을 때 그 고통이 이루어 온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은 굉장히 공평하신 것 같아요. 그걸 알고 나니까요.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면 아사왕이라고 있어요. 그 왕이 하나님을 되게 신실하게 섬기시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돌아서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이시지만 또한 굉장히 공평하신 분이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차가 많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잖아요. 정말 제 어릴 때만 해도 차가 띄엄띄엄 있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거리에 신호등도 없었고 건널목도 잘 없었고 그냥 건너면 길이고 안 건너면 도보고 그런 건데 차가 이렇게 많이 생기고 교통체계가 복잡해지면서 이 교통신호체계도 생긴 거거든요. 교통에 관한 법이 생겼다는 거죠. 인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성문화된 하나님의 법이 인류에 공포된 적은 없었지만은 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차가 많이 들어오면서 교통법이 생겼듯이 인류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법이 이렇게 보여질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은 실로 이 창조 질서에 녹아든 것을 그냥 밖으로 보여주신 것 뿐이거든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신 것은 이 죄로 인한 우리의 그 결과 그런 법을 주신 것인데 그 법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녹아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어기고 법을 떠나서 살 때는 그 창조 질서를 떠나는 거거든요. 그럼 창조 질서를 떠났을 때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살지 못하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고통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법을 이해를 하면 왜 고통이 있고 또 고통을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이 법 속에 다 녹아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사실상 그리스도인과 고통 그것이 이번에 우리가 나눈 주제가 아닙니까?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정말 무엇일까?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또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봉사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허락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눴지만 예수님만큼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분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를 신실하게 따랐던 모든 믿음의 우리의 조상들과 선진들도 동일한 고통들을 받으면서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다 그렇게 갔지 않습니까? 그건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그 고통을 직접 몸소 체험하고 모든 고통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줄 알 줄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저희 그 안사람이 오랜 세월 동안 부모님을 모셔왔어요. 결혼하면서부터. 그래서 안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부모를 모시는 분들을 보면 너무나 잘 이해해요. 생생하게. 그렇거든요.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려본 사람은 그 병에 걸려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 마음의 어떤 이해나 아니면 실제 몸의 고통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고통과 고난을 사실상 결국 허락하신 것은 뭐냐. 다만 그 고통을 받고 잘 해결하고 넘어가라고 한 게 아니라 그 고통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남을 어떻게 도와줄 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께서 고통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통이라는 학교에 우리는 입학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 고통이라는 것을 계속 우리는 만나게 될 것이고 그 고통이 올 때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이렇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군원이 되시고,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러면서 순종이라는 것을,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똑같이 우리와 같은 그러한 인성을 입고 오셨고 죗된 타락한 그러한 육체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눈물과 우리의 고난을 아시죠. 그분은 그 고난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올 때 온전히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순복하고 굴복하여서 순종함을 배웠고 그 순종함을 통해서 완전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우리랑 똑같은 그러한 위치에서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다가오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데 있어서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아예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은 알 수 없지만,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은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다가오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온전히 하나님께 순복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의 마음은 폭풍이 지나가고 눈보라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평화와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먼 시간이 지난 날에 지나서 돌아온 그 길을 돌아다보면 예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나와 동행하셨구나. 우린 그걸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참 자신이 시험에 빠졌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장담했던 그 베드로, 자신감이 넘쳤던 베드로가, 그가 시험에 빠지고 난 다음에 그 시험에 이기기 위하여 건면한 말씀이 그 베드로전서 5장에 나오잖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참는 그 사단을 대적하라. 그 대적하는데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다. 고난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케 하시리라. 이 고난 자체가 그렇게 만든다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고 우리에게 그렇게 의미 맹해놨자 이 사실을 알고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라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는 것. 그러니까 고난이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으로 이루어주는 어떤 하나의 그런 과정,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이 정말 이 고난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능히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모를 때 고난 속에서는 오히려 원망과 불평과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나가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자그마한 그 광야 생활 가운데서 있는 그런 것에서부터 불평과 불만과 그런 것에서 다 멸망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가 된다고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걸 본다면은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온전함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때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아 주님께서 나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신다는 그 사실을 안다면은 고난을 너무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또 그런 말씀이지 모든 환난에 동참하셨다는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한다는 사실을 안다면은 능히 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가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그 말씀하시니까 이런 구절이 생각나네요. 사망의 음침한 길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즐겁게 저희한테 오는 그 고난을 넘기고 이겨내고 기쁘게 받으면서 그분의 그 신실하신 이끄심을요 경험한 사람들은요 지금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저희한테 엄청난 환란이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저희가 그때를 위하여 지금부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는 그 훈련을 저희가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또 그것을 갖다가 그 고난이 왔을 때 원망하고 피하려고 하고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때 가서 정말 그런 환란이 왔을 때요 견딜 힘이 없다는 거죠. 왜냐면은 옆에 내가 고난당할 때 그분이 나와 함께 그 고난을 같이 당하시고 제 옆에 있다라는 그걸 경험적으로 삶에서 경험한 자만이 그 환란을 넘길 수 있다는 거죠. 그 고난 중에는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을 때는 그분이 제 옆에 있는 것 같고 고난 중에는 그분이 나를 떠난 것 같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그 환란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책에서 그런 걸 읽은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비가 많이 오는데 그 빗속을 어깨가 쭉 쳐져가지고 고개를 푹 숙이고 온 비를 온몸에 맞으면서 이렇게 길을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가진 우산을 갖고 뛰어가가지고 같이 이렇게 씌워주잖아요. 우리는 보통. 근데 거기서 그래서 보면 어떠한 사람이 자기가 있던 우산을 내려놓고 그 사람 옆에 가가지고 그 사람과 함께 묵묵히 그냥 이렇게 걸어갔다라고 하는 얘기를 내가 한번 이렇게 읽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사람의 마음의 고통에 같이 함께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가 거기서 이렇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정말 위로를 필요로 할 때 우리는 많은 말로써 위로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정말 어떤 경우에는 말이 필요 없이 묵묵히 정말 그 사람의 손만 잡아주고 이렇게 했을 때 마음이 전달되는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내게 그러한 것을 피할 길을 어떤 막아주는 비를 이렇게 받쳐줘가지고 그 우산으로 막아주는 게 아니라 그분은 내 옆에서 보이지 않게 나와 묵묵히 동행하시면서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의 길로 나의 길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참 예수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마지막 정말 다니엘서의 계곡길에 없던 환란이 닥칠 것이라고 하면 계시록에서는 일곱 재앙, 7재앙이 닥칠 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건데 그때 견디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 믿음을 가진 자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 성도의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과 고통과 환란을 겪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그 인내에 막 우리가 참는 것이 아니라 인내는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 성령의 열매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열매가 맺어가고 우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날마다 체험하지 않으면은 마지막에 그 관련이 닥칠 때는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기 위하여 야고보서 1장에 여러 가지 환난을 만날 때 기뻐하라. 이는 너희 온전히 인내를 이루기 위함이라고. 그러니까 인내가 없으면 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 환난 가운데. 그래서 인내 속에서 고통 속에 고통이 없으면은 시편 119편에 고난을 당하기 전에는 내가 여호와의 율례를 몰랐다 그랬거든요. 그것을 고난을 겪고 난 다음에 여호와의 율례를 배우게 되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주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알고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준행하고 지키고 순종하기 위하여 자신을 쳐서 굴복했던 그런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그 믿음은 인내라는 말씀에 참 많은 공감을 합니다. 많은 공감을 하고 지금 그 믿음의 실체라는 것이 바로 그 인내로 우리의 성품을 꼴지어줘야 된다는 거. 그냥 믿음에 대해서 좀 인내라는 부분이 믿음과 참 많은 연관성을 말세에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뭐 예를 들면 저도 직장 생활을 하지만 이 믿음을 지킨다는 삶이 굉장한 인내와 그 연단하고 많은 결부가 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말을 하는 거야. 다 그 부분에서는 그게 넘어가. 근데 너는 왜 그래? 이런 것들이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인내거든요. 그건 저는 믿음으로 나타내는 거고. 마지막 때 그 하나님의 법으로 인해서 큰 환난이 일어날 텐데 지금 이 믿는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법, 살인하지 말라, 뭐 가늠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법을 인해서 고통받고 인내하는 경험이 없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시험이 하나님의 법으로 중심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런 연단과 인내를 지니고 있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다면 마지막 때 그게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두 분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요.
아멘.
그것은 특권이라는 거죠.
아멘.
빌립보서 1장 29절, 29절,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우리에게 같은 싸움이 있대요.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바울은 여기에서 고난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특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군요. 그리고 동일한 싸움이 너희에게도 있다. 우리에게 실제로 그 싸움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런 싸움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 얻은 것도 특권이요. 그리고 그 구원을 우리가 유지해 구원의 경험 거룩함을 유지해가는 그 경험 속에서 얻는 고난도 그것도 특권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당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즐거움으로 받는 사도 바울과 같이 그 경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 이제는 필요할 때다. 진정 고통을 즐거움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고 특권으로 받는 그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고 사도 바울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환란을 우리가 이제 환란의 시기에 지금 진입하고 있는데 그때에는 다가오는 이 압력이 전무후무한 그러한 거센 압력과 고통으로 다가오거든요. 그날 우리가 서기 위해서 지금 다가오는 모든 고통을 특권과 기쁨으로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을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고통에 대해서 참 많은 답을 얻게 돼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계십니까? 영국의 설교자 스펄전은 안일함이라는 거목을 쓰러뜨림으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들어주는 고통이란 도끼는 얼마나 복된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과 고통은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이루는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연합하도록 만드는 은혜입니다. 머지않아 닥쳐올 개국 이래 없었던 극심한 환난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참 백성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